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은 순환주일, 순환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번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지만은 이전에 들어오실 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이고 그러나 오늘은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로 결심하고 들어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비장한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에 오시다가 벳바게 그 베다니 근처에 있는 이 어린 나귀를 데려오게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동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은 이 고달픈 삶 속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기도 하고 들으면서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기다리고 오던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온 식구들이 나와서 환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팜추, 이 종려나무 가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지금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다,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거 틀린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제 당장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알고 얼마나 열렬하게 얼마나 흥분해서 환영했던지 누가복음 19장 11절과 3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었다 하니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혹은 메시아로 찬양하는 것을 싫어해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큰 소리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우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일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아니라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다면 누가 기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구원을 기다리다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 이걸 보고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기뻐서 소리쳐서 참 외쳐 찬양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당연한 찬양입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은 놀랍게도 통곡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통곡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신이 겪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생각하며 지금 우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이제 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할 그 모든 고통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이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천천히 봉독해 드릴 터이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더라.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이 주님의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보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순환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서는 예수님의 마음도 그건 뭐 참 찹찹하셨을 겁니다. 아무리 당신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 몹시도 찹찹하셨을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려치는 자들이야. 암탈기의 재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나 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갑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도 만나면 죽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예수님은 이들을 포함해서 이 예루살렘 온 지역 모든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암탈기 마치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적도 행하시고 표적도 행하시고 가르친 수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길을 가야 한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시간까지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서면은 예수님을 죽일 겁니다. 이걸 알고 예수님이 지금 통곡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보고 통곡하는데 그런데 자기 죽음 때문에 통곡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죽임으로 해서 그 다음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형벌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통곡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불과 40년밖에 지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 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벌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이 파멸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순간에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피값을 나에게 돌려라.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정말 그 나라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거의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유랑민족으로 저들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948년에야 겨우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미리 다 내다보시고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성전 청소를 감행하시면서 지금 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닷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그 시간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아주 힘든 시간은 다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너무 기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흔들며 주님 앞에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뭐죠?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다고 믿는 겁니다. 사실은 맞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시간에 지금 당장 구원해 달라고 흥분해서 환영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 주간도 채 되지 않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외쳐댔던 사람들. 그 외치지는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 다 그 시간에는 다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바로 그 사람들이 불과 닷새 만에 한 주간도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로 여러분 돌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고난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여러분 변절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며칠 전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할 때마저도 가로막고 찬양을 못하게 했던 그 사람들, 아 이런 사람들이 얼마 후부터는 얼마나 심하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난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성전에 가셨죠. 여러분 그런데 성전이 어땠습니까? 성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라도 누구나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성전인데 제사장들과 밀려간 장사꾼들이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려고 만들어 놓았던 그 성소의 그 바깥 부분 그 넓은 장소를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상을 다 펴놓고 장사하는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놓은 물건이라고 한들 뭐겠습니까? 제사 때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묶어놓고 장사를 해서 이방인들이 와서는 기도할 장소도 없이 모든 것 다 시장터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성전을. 특히 장사꾼들은 여기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성소에 드리는 재물을 팔면서 아주 폭리를 취해서 서민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판 재물이 아니면 제사를 아주 못 드리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으니까. 아 사람들이 제사드리러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으면 다 여기에서 양을 사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고 제사장들과 결탁까지 해두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폭리를 취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다 아셨단 말씀이에요. 이걸 보시고 상과 그들이 앉아있는 의자를 다 엎어버리고 이것들 여기서 가져가라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 저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말씀을 하셨지요. 내 집은 무슨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전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런 나쁜 것도 있었지만은 이보다 더 무섭게 나쁜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맞지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제사만 드리면은 당신네들 모든 죄가 다 없어진다 그러면서 세상에 살다서 보면은 죄를 짓게 마련인데 무슨 죄를 지었어도 여기 와서 제사만 드리면은 다 용서받는다. 염려 없다. 평안해라. 와서 예배만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지한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뭐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하고 그 뭐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뭐 무서워할 거 있나 겁낼 거 있나 그거 별것도 아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만 드리면 다 용서받는 것들이니까 걱정 없다는 거예요. 죄 짓고 평안하라고 이 제사장들이 저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는 제사장들을 지금 꾸짖는단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이 장사꾼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불의한 죄물을 취하는 이것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지금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꾸짖는 말씀은 그 옛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대 때부터 650년 전에 유다 백성을 꾸짖을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꾸짖는 말씀이에요. 그때 650년 전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예레미야 7장 말씀이에요. 8절 이하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어전하는도다. 여기 무익한 거짓말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잘못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이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거짓말로 가르친 거예요. 당시 사람들도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구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죄악들을 이 사람들이 다 짓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백성들이. 그 다음 10절 말씀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세상에서 말이죠. 오만 가지 죄를 다 짓고 그러고 이 하나님의 집에 이 성전에 들어와서는 제사 드리고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뒷부분에 보세요. 이는 이 모든 가스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온갖 죄를 짓다가 말이죠. 하나님 편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위로받고 평강 얻고 세임을 얻고 나가서는 뭘 한다고요? 나가서는 죄 짓는 일을 계속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예레미야가. 그래서 11절 말씀에 아주 추상과 같이 책망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나오지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하는 짓들을 보니까 온갖 도둑질을 다하고 하나님 집에 와서는 평안을 얻고 세임을 얻고 또 도둑질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도들의 쉼터 세상의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믿었던 이 잘못된 말 이 사람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에 속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이 뭡니까?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이 왜 거짓말이냐고 하면은 온갖 죄를 짓고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제사만 드리면 다 용서받고 평안하다는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너희가 여기 와서 제사만 드리면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는다. 평안하다. 염려하지 말아라. 나가서 죄 짓더라도 괜찮다. 와서 예배만 드리라. 이래서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사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은 여러분 죄 용서 받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거짓말이고 잘못된 것이냐고 하면은 그 옛날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잘못 말하고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렇게 배운 그렇게 들었던 이 백성들은 죄를 지어도 된다고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믿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자꾸 여기 와서 제사만 드리면 다 해결되고 용서받는다고 이것만 말하게 되니까 백성들은 세상에서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죄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흉하고 몹쓴 죄를 지어도 제사 한 번만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이 거짓말이 되고 백성의 신앙은 거짓을 믿는 잘못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도 사실 우리는 사람이니까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보면은 악한 사탄의 꾀임에 쓰러지고 넘어져서 조그마한 죄라도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 그게 아무리 작다고 한들 얼마나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슬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기쁘게 용서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죄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죄 지은 것을 아파서 회개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가르쳐 왔는지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제사만 한번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쏘아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하시는 것이 이전 예레미야 시제 때에 예수님보다 지금 650년 전이잖아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제사장들이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분노하시고 지금 그 사람들을 꾸짖고 계셨던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들어오시는 것 지금 처음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여러분 들어오셨거든요. 늘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걸 고쳐주기 위해서 꾸짖으시는데 이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저들이 바를 그 벌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통곡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통곡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그 예수님 통곡하시는 그 의미는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믿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생과 내생에서 비참한 파멸을 당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그것이 안타까워서 지금 우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성전 제사만 믿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죄를 지으면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 때문에 예수님 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 우셨다면 그 예수님의 눈물이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앞으로 지금도 교회에서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을 내다보시면서 여러분 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지금 우시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그런 모습이 혹시나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세요. 셋째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머지않아 비참하게 파멸당하게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성전들이 다 무너져버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안타까워서 지금 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순환주일 맞아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 속에 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시고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좋은 교회를 이루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 지금 기뻐하고 계실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지금도 슬퍼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우리가 꼭 우리 교회는 뭐 우리 교회만 뜻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은 여러분 교회답지 못한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의 눈에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것들이 어떻게 보이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까지 다 아시고 은밀한 죄까지 다 아시는 그 주님이신데, 예수님은 지금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만을 채우면서 이 세속적인 교회를 만드는 것을 보고 통곡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교회의 주인이 인간이 주인이 돼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람의 집처럼 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우리 예수님 눈물 흘리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구세군의 창시자가 누구시죠? 윌리엄 부스 대장이지 않습니까? 이분에게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보니까 아주 멀리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습니다. 아, 사랑하는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이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꿈이긴 하지만은 그러지 말라고 큰 소리를 질렀는데, 아, 거리가 멀어서 그러는지 들리지를 않아서 그러는지 자고간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못을 박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부스 대장은 빨리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막 달려가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못 박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못을 박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탁 붙잡아서 보니까, 아, 그 사람이 머리를 탁 이렇게 뒤를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부스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꿈속이긴 하였지만 그 사람이 바로 자기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고 또다시 통곡하게 해드렸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순환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겁니다.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서 제사가 잘 드려진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달리 말하면은 주님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의식을 따라서 이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상과는 다른 원리로 섬겨야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로 깨닫고 주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여러분 바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이러한 성도, 예배를 드려도 올바른 믿음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나가서 살 때에도 올바른 사랑으로 바르게 살고 바른 소망 속에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도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 슬픔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우시는 주님의 그 눈물을 닦아드리고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아름답고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죽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이나 소망도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서로 배우며 가르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께 헌신하는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도 받아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의 생활이 풍요롭게 해주셔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되게 하시고 귀한 복음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써 애써 바치는 손길마다 더 영원히 잘된 것처럼 유괴범사가 형통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박성숙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속히 퇴원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도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기쁨을 누리는 이 신앙의 터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